기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해 발전시키고 사이버 해킹으로 약 3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2020년 연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핵 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핵 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 관련 물질과 기술을 해외로부터 계속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새로운 단거리와 중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0명씩에 선보였다며 미사일 크기로 미뤄 이런 미사일에 핵 장치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회원국은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열에도 견디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핵심 부품 이전을 포함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회원국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자금 탈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합의에는 항행의 자유, 영토 보전, 쿼드를 통한 더 강력한 영내 구조에 대한 지지 등이 포함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 지역 정상 간 전화통화와 관련해 쿼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동맹협의체로 중국 견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퇴치, 기후변화 관련 협력 갱신, 세계 경기 회복, 글로벌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 대응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수호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미국과 인도 관계의 기반임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투입해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군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과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오늘 지휘계통 능력과 상호 운용성 증진을 위해 다층적 훈련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이 지역에서 항공모함 두 대를 투입해 훈련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제임스 커크 니미츠 항모단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가 향유하는 합법적 해역 사용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에서의 미국 전함과 항공기의 빈번한 움직임은 힘의 과시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의 아웅 훌라인 최고사령관은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헌법에 기반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훌라인 최고사령관은 이날 국영TV로 방송된 연설에서 군부 쿠데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통령과 정부, 의회가 이에 대한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는 군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훌라인 사령관은 또 비상사태 기간 과업을 완수하면 헌법에 따라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며 선거 승자에게 민주적 규범에 따라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국인 미국에서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82만 5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25%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 4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며 지난해 11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낮은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로 일주일 사이 감염률이 무려 48% 감소했습니다. 박영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탈퇴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비료 공장이 국경 봉쇄로 인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중국 기업의 피소 자금 공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자금은 미국 은행과 다국적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탈퇴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등 전 세계 인권침해 국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더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의 중심을 둔 외교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권 탄압 국가들이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이사국으로 선출될 가능성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불균형적인 집중과 적대감을 탈퇴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우선 참관국 자격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이 자격으로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협상에 참여하며 결의안을 내놓는 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관국은 이사국과 달리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에 대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미국은 올해 10월로 예상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를 통해 이사국 선출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표결로 선출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이사회가 의제나 구성, 초점 등에서 결함이 있는 조직인 건 맞지만 미국의 탈퇴로 인한 지도력 공백으로 권위주의적 의제가 있는 나라들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잘 작동하면 최악의 인권기록이 있는 나라들을 조명하고 부당함과 압제에 맞서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복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권이사회의 잠재성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적극적이며 원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과 우호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인권이사회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8일 VOA에 미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늘 목소리를 내왔지만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일 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s much more effective if the United States is one of many countries.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존 시프턴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국장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서울 사무소를 만든 기구가 바로 인권이사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o is what created the special office to investigate and gather information on North Korea.
시프턴 국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정부 수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나라가 인권이사회 내에 있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부는 지난 4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Slippage of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북한 인권 결의안은 늘 있어왔지만 유엔 인권이사회 자체가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나 일본 등이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coalition, this mobilization has weakened considerably.
미국이 다시 연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다른 나라들도 북한인권 문제에 관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가 인권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비료 공장이 국경 봉쇄로 인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봉쇄가 지속되면서 북한 내 시장 활동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표한 북한 무역 월간 보고서 1호로에서 북한 대형 비료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언급한 비료 공장은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화학비료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로 1970년대부터 가동되어 왔습니다. 2019년 북한 방송에 소개된 공장 소개 영상 중 일부입니다.
여기는 조선의 지방도시 평안남도 안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입니다. 이 기업소는 전국의 농업 부문에 필요한 비료 생산에 많은 먹을 맡고 있습니다.
이 비료 공장은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찾아 생산을 독려한 바 있고 2013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공장은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가동에 필요한 부품을 제대로 수급받지 못해 운영이 중단됐다고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석탄가스와 공정에서 수입산 부품, 즉 고압 밸브와 고압 분사계 등이 마모돼 교체해야 하지만 현물이 없어 생산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부품이 코로나와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원만한 수입이 이뤄지지 않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로 인해 차질이 생긴 것은 비료 공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trouble in importing parts the last year. It's probably affecting not just this plant, but all kinds of plants.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아무리 자력갱생을 얘기하더라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공장 부품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료 공장 전체의 운영이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공장의 생산 하락은 농업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결국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kind of misleading to think that they're self-reliant. They're really not. They need a lot of parts for the equipment, especially.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비료 공장 가동 중단이 사실이라면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기본 산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국경 봉쇄로 인해 판매 품목과 물품 가격 등 북한 내 시장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을 취급하던 북한 유통업자들과 소매 상인들의 판매 활동 변화를 주목되는 변화로 꼽았습니다. 전자제품과 중국산 의류, 천 등 수입 상품을 취급하던 상인들의 품종 전환 현상이 늘고 있고 실제 3,500개 매장이 늘어선 평안남도 평성시 옥전 종합시장의 경우 최근 중국산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100개가량 줄었다는 겁니다. 또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등한 건 역시 국경 봉쇄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설탕의 경우 북중 국경 폐쇄로 수급에 직격탄을 맞아 폭등한 물가 중 우선순위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최고 비상단계로 격상하면서 동해와 서해 어선들의 출항이 통제되면서 겨울철이 되면 시장에 가장 흔하고 가격이 싸던 도루묵의 가격이 3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 소송이 제기된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공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자금들은 미국 은행과 미 금융망을 이용하는 다국적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종 몰수 판결 이후 납북 피해를 입은 가족 등에게 돌아갈지도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 소송이 제기된 자금 등에 대해 공고문을 게시하는 미 정부 웹사이트에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4일 게시된 이 공고문은 피소된 중국 업체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3건에 대한 것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관 등이 60일 내에 워싱턴 DC 연방법원과 연방검찰에 관련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이 업체를 운영한 탕신과 그의 남편 리시춘의 자금 95만 5,880달러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이 중국의 통신기업 G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왔다는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GTE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과 거래하며 4억 7,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을 북한으로 유입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3억 2,8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두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2017년 미 정부에 8억 9천만 달러의 합의금 지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고문에는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의 자금 약 95만 달러가 예치된 금융기관이 공개됐고 이를 통해 해당 자금 모두 미국의 금융망과 연계된 은행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전체 95만 달러 중 라이어 인터내셔널과 연계된 자금 42만 9,900달러는 영국계 은행인 HSBC에 예치돼 있고 탕신과 리시춘의 개인 자산 2만 4,000달러는 미국계인 이스트 웨스트 은행이 보유 중입니다. 또 탕신 등의 또 다른 자산 50만 1,000달러는 미국 투자이민용 투자처로 알려진 시비타스 웨스트 빌리지 펀드에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고문은 이들 자금 모두 압류되거나 거래가 제한된 상태란 점도 명시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몰수 결정을 내릴 경우 이들 자금이 미 정부의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미 검찰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 등의 자금 등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 자금이 중국 내 은행에 예치되거나 중국 본토에 자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집행으로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미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자금과 자산을 몰수해 현금화한 경우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8년 불법 석탄을 선적한 뒤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억류됐던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이후 미국 정부가 압류해 최종 매각 처리됐으며 이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북한에 납북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유족이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매각 대금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 이들 유족들이 얼마를 수령했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도 북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유족 등에게 소유권이 넘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검사 출신 한인 변호사는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북한 소유 선박인 반면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이라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긴급 경제 권한법 등이 적용됐다는 공통점도 있다면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소유권을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의 오너인 한 개인에 대한 그 개인이 소재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 자산에 대한 독려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이 갖는 유사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미국 정부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외에도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범죄 수익금 관련 두 건과 북한은행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한 기업들의 예치금 237만 달러에 대해 몰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자금도 역시 정식 공고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궐석 판결, 즉 피고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최종 판결 요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의 관계 악화 상황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교황의 평양 방문을 요청한 이래 방북 성사 여부에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일 교황청 외교단을 상대로 한 신년 연설에서 한반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리멘티 seguo con particolare attenzione il deterioramento dei rapporti nella peninsula coreana, culminando con la distruzione.
교황은 세계 곳곳의 갈등과 분쟁을 언급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관계 악화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관계 악화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이밖에 미얀마 쿠데타 사건이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고 올해 시리아, 리비아, 레바논 등 중동 지역의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했습니다. 교황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 통제 조약 뉴 스타트를 5년 연장한 것을 환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핵을 비롯한 군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Lo sforzo nell'ambito del disarmo e della non proliferazione degli armamenti nucleari che pur tra difficoltà e reticenze
어떠한 어려움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축과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화학무기와 재래식 무기가 감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도 언급하며 백신과 더불어 형제애와 희망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료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 일간 일 메사제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 교황의 해외 방문 후보 국가로 북한, 그리스, 키프로스, 아프리카의 뿔 지역, 이라크, 시리아 등을 꼽았습니다. 이 신문은 교황이 11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200만 주교황청 한국대사를 접견했을 때 북한 방문 의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이 대사가 접견 당시 교황에게 북한에 방문해 주민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하자 교황이 나도 가고 싶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10월 유럽 순방 중 교황청을 예방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교황과의 만남에서 북한 방문을 요청하면서부터입니다.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은 당시 기자들에게 교황이 방북 의지를 밝혔다며 북한이 이를 공식화하는 초청장을 보내길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청와대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고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한 이래 교황은 지난해 2월 이후 모든 해외 방문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분단과 치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9월에도 주한 교황청 대사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를 강조하며 회담을 지지했고 그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도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났을 때도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기원하며 주인공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잦았던 2017년에는 상황이 지나치게 고조됐다며 제3국의 중재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Io li chiamo e li chiamerò, come ho chiamato ai leader di diversi posti, un lavoro.
교황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곳곳에 지도자들에게 요구한다며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이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에서 동북아 평화에 있어 교황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저도 교황과 대화한 일이 있다며 교황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 기후변화 등을 걱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당신께서 직접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교황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개신교가 아닌 가톨릭 신자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 양국 현안과 미한일 3자 문제부터 해소한 뒤 장기적인 대북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새 회기에도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을 맡은 베라 의원은 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북한과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내에서는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들으신 바가 있나요?
Get settled and you look at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Team that President Biden has assembled. This is a very
현재까지 구성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을 보면 매우 경험이 많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온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도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대북정책은 제가 이끄는 소위원회가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분야 중 하나일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지난주 이뤄졌는데요. 먼저 초기에는 방위비 분담 문제와 같은 미한 양국 간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고 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팀과 한국 측과의 소통 채널을 다시 구축하는 일부터 이뤄질 겁니다. 그 이후 북한과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법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주안점 중 하나는 동맹은 물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인데요. 대북정책 검토 등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현재 행정부와 의회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나요?
Informal communication, obviously, we're staffing up, they're staffing up. Those conversations probably will take place.
비공식적인 소통은 있습니다. 행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현재로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론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어떤 것이 될까요?
My sense i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willing to negotiate.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다시 대화에 관여해 협상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그런 대화에 관여하고 싶어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대화 시작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또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도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팀은 북한 문제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지만 그런 만큼 기존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They can because again North Korea is in a different place than it was. At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지금 북한 상황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와 비교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역량은 4년 전보다 더 진전됐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관여했다는 것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완료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 꺼려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강한 위치에서 협상할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I don't think there's a timeline. Again, I think the initial focus is to address any unresolved issues between.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기에는 미한 양국 간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런 다음 미한일 3자 관계 문제를 다룰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소돼야 북한과 강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미국보다 전통적인 외교 접근 방식을 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조기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접근 방식을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I would hope that we consult with the Moon administration, the Moon administration consult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미국도 그래야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하길 바랍니다.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길 원한다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 현재 상황에선 북한의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직면할 문제는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인데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 조정을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일까요?
I don't want to speculate on the Biden administration's, but I would say that there's probably strong bipartisan support in Congress.
행정부의 결정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미 의회에서는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분명히 저희 위원회 내에서는 연합훈련이 군 준비태세에 매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훈련의 일부를 재개한다고 해서 손해가 될 건 없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회 일각에서도 강한 비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I've spoken with South Korean leaders as well as South Korean ambassador, and I think along with Chairman.
이 문제와 관련해 주미 한국 대사는 물론 한국 측 대표들 그리고 엘리엇 앵겔 전임 하원 외교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법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한과의 더 큰 협상에서 일부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무언가를 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으로부터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비핵화 거부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재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선제적으로 제재 완화 카드를 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단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한국 기업들은 공단 폐쇄 5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에 공단 재개 선언과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폐쇄 5년이 됐고 기업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재가동할 때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재개 선언조차 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의 청산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기섭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원회는 서한에서 5년 전 개성공단 전격 폐쇄 조치는 대북 국제 제재 때문이 아닌 전임 대통령의 즉흥적,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해 당사자인 기업에 대한 사전 예고조차 없이 위법하게 강제된 정치적 행정 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기섭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생산 공장이 여러 군데 나라로 분산돼 있는 일부 대기업 10군데 미만입니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어렵죠. 특히 그 중소기업들은 지금 한 30% 가까이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놓여 있고요.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면 중단을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멈춰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두고 온 시설물 등 자산만 1조 원, 미화로 약 9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하는 입주 기업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과 함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친 북한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남북합작사업으로 경제난이 심각한 지금도 북한에겐 절실한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1월 달에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남측이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 즉 합의사항을 이행을 하라, 존중하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 군사연습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얘기가 분명히 그 합의사항이 뭐냐면 개성공단 금강산이거든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은 절실히 개성공단을 원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한국통일부는 9일 조속한 공단 재개 논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인 만큼 남북이 함께 공단 재개 여건을 마련해 합의가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이 복원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고수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에선 개성공단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공단 재개 문제는 국제적 사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그 재개가 되려면 그 의류 관련 그 수출 그 금지 부분도 있지만 북한과 이제 합작해서 세우는 부분도 지금 사실 금지되어 있잖아요. 북한의 비핵화가 그 로드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죠.
조한범 박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 참모들이 적대 국가에 대해선 제재를 주요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 협상에서 제재 완화 전에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는 여섯 글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진정성을 보여줘야만 스몰 딜 실용적인 합의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먼저 확실하게 비핵화를 확인해야 된다는 게 바이든 외교안보라인의 입장이거든요.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출하한 이후 10여 년간 30억 달러어치가 넘는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폐쇄 당시 기준으로 125개 기업이 입주해 북한 측 근로자 54,988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7함대가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을 일본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 구축함은 저고도와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7함대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라파엘 페랄타호가 지난 4일 일본 요코스카에 입항해 전진 배치 태세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취역한 라파엘 페랄타호는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가운데 최신의 함선에 해당하며 한층 개선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췄고 MH-60 헬기 2대를 탑재하는 동시에 대잠수함 작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 7함대는 라파엘 페랄타호의 일본 배치가 미국과 동맹, 우방의 국가안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일본의 기여와 미군의 전진 배치 전력의 주둔에 대한 환대와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런 전력은 일본 자위대와 함께 공동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또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은 미 해군이 가장 역량 있는 전력을 상주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전진 배치 태세는 가장 최적의 시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홈즈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8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VOA에 이번에 전진 배치된 라파엘 페랄타호는 이지스 베이스라인 9으로 불리는 최신 미사일 방어 체계를 탑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2023년까지 차세대 이지스 체계인 베이스라인 10의 기본 운용 능력 검증 IOC를 마칠 계획인 가운데 베이스라인 9은 현재 실전 배치된 체계 가운데 최신형입니다. 홈즈 교수는 베이스라인 9은 구축함의 함대, 컴퓨터, 타격 체계 간 조정에 탁월하다며 순항 또는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존 이지스 체계는 고고도와 저고도 미사일 중 하나를 선택해 대처한 뒤 전환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베이스라인 9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실시간 요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말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라파엘 페랄토호와 같은 최신의 전력을 일본에 늘리는 것이 미중 패권 경쟁 수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육군과 해군은 자국 연안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어 현재 요코스카에 상주한 10척의 이지스함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배치된 이지스함은 북한의 위협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일본도 사거리에 두고 있다며 유사시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당연히 한반도 방위세법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주장한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 대해 하버드대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문이 사실과 다른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학생과 민간단체들의 청원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버드대 교내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은 7일 이 학교 마크 램지어 로스쿨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논문을 둘러싸고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다음 달 학술지 법과 경제 국제 리뷰에 출간 예정인 논문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기존에 알려진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논문 요약문을 보면 램지오 교수는 위안부 여성들이 성노예가 아니라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업자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안부 여성들을 속였다면 일본 정부가 아닌 이들을 모집하고 계약한 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위안부를 일본군의 성노예 피해자로 규정한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인권단체들, 전 세계 주요 역사학자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다른 교수들은 당장 램지오 교수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대학 한국학 연구소 소장을 지낸 카터 에커트 교수는 크림슨 신문에 램지오 교수의 논문은 실증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볼 때 한심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역사학자와 함께 이를 반박할 저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시카고 대학에서 램지오 교수의 강의를 들었던 알렉시스 터든 커네티컷대 교수는 지난 12월 램지오 교수로부터 논문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더든 교수는 램지오 교수의 논문의 근거자료가 부실하고 증거적으로도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램지오 교수의 동료인 하버드대 로스쿨의 한국계 지니서 거슨 석지영 교수는 6일 트위터에 램지오 교수의 논리는 도덕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을 제외하고도 분석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램지오 교수가 논문에서 위안부들이 수천 명과 성관계 의무를 완수할 때까지 자유롭게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건 곧 계약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의미로 이것이 곧 노예의 정의라는 지적입니다. 거슨 교수는 그러면서 어떤 법률 제도도 이런 성격의 계약을 인정하거나 정당하게 시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램지오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는 청원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가 지난 4일 규탄 성명과 함께 시작한 청원운동은 8일 오후 현재 이 대학 5개 단체와 전미대학 로스쿨 재학생 1,011명이 연대 서명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성노예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란 제목으로 논문 게재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램지오 교수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임 이론 논리를 적용해서 돈을 버는 여성의 목적이 모집업자, 일본군의 이해관계와 일치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위안부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게임 이론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강압적으로 자행되고 국제관습법상 허용되지 않는 성노예 제도로 게임 이론을 위안부에 적용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전쟁 범죄 옹호란 겁니다. 램지오 교수의 반성과 논문 철회를 촉구하는 이 청원엔 8일 오후 현재 5,107명이 동참했습니다. 램지오 교수는 하버드 크림슨 신문에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책무가 있다며 논문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논문 철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일본 정부가 과거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통해 역사적 만행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993년에 발표한 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은 감원,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한 사례가 많았고 관원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 참혹한 것이었다면서 일본군이 위안소 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도 지난 2007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과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씨 부부의 소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2009년 탈북해 같은 해 한국에 도착한 30대 남성 제이크 김씨. 이듬해인 2010년 아내 김지연 씨를 한국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현재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제이크 씨는 정치학을, 아내 김지연 씨는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유학 생활은 한국 정착을 안정적으로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남편 제이크 김 씨는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한국 사회를 두루 배우는 경험을 했고, 아내 김지연 씨는 자신의 재능과 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된 계기는 이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죠. 그때 이제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고, 뭐 산재보험은 이제 그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이고,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보험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데서 보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 보험 상담을 받는 와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너 보험 설계사 한번 해보지 않겠냐.
누구에게나 가능한 예기치 않은 불행에 재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어봤어요. 그것을 하면 뭐가 좋냐 했더니, 일단 저도 그때 굉장히 궁금했죠. 어떤 금융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어떤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아예 아는 게 없고 너무 무식하니까, 그 뭐 돈을 알아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냐 했더니, 네가 일한 것만큼 가져갈 수 있다. 너 그 공장에서 일해봤댔자 한 달에 200점 넘게 보는데, 그렇게 해서 집 사고 뭐 다 그 답이 나오겠냐. 근데 진짜 그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다는 말. 그보다 공평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그냥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하나 있었어요. 뭘 해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그냥 그런 굉장히 무대포죠. 그래서 가서 면접을 봐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봐서 결국엔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월급을 지급하더라고요. 일단 교육이 시작할 시점부터. 3개월 동안 정말 새벽 5시 일어나서 밤 12시 자면서 매일을 그렇게 3개월 동안 다니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거, 뭐 재무 설계, 뭐 주식, 펀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뭐 이제 절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나서부터 이제 필드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배운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책상머리에 앉아서 진짜 뭐 힘들 때도 많고 막 울고 싶을 때도 많고.
현장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 일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직업의 귀천이 아주 심해요. 그 대하는 태도가 바로 돌변해요. 이게 되게 슬픈 일이긴 한데. 그리고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인식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는 보험 설계사도 일단 뭐 모든 직업이 귀천이 없기도 하지만 보험 설계사라고 해서 뭐 나쁘게 보거나 그런 인식조차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을 나갈 때면요, 제가 그 출입문을 열기 전에 혼자 한번 웃고 그리고 쓸개를 집에 내놓고 떼놓고 네, 문을 나선다 이런 심정으로 매일 아침 출근을 했어요. 자존심 다 내려놓자. 왜냐면 뭐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고 무시, 차별, 더군다나 북한에서 왔 놈이 뭐 알아라는 식으로.
일가 친척과 지인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아도 성과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시작부터 다른 사원들과 여건이 달랐습니다.
지인이라는 게 제 하나원 동기 몇 명 이선 게 그게 다예요. 근데 어차피 탈북자잖아요, 다. 나오자마자 네. 무슨 돈이 있어요? 보험, 네. 뭐 돈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겠어요?
또 보험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실 거고.
전혀 개념도 없고.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뭔 소리 하나 하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지인이 없는 시장에 저는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북한 사투리를 고치기 위한 노력은 제이크 씨만의 몫이었습니다.
매일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뉴스 아나운서 분들이 하시는 그 옥양을 따라서 하루에 무조건 한 시간씩 그걸 따라했어요. 옥양을 좀 고치려고. 걸림돌이 되니까. 뉴스 진행을 할 때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대본을 출력해서 저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더니 한 2년 차쯤 됐을 때는 사람들이 아, 옥양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강원도.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대가도 없는 것. 그런 노력은 시간이 지나고 전문성을 갖추면서 제이크 씨에게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이크 김 씨가 직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유학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일하면서 얻은 것은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5년 동안 한국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거기에는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올림픽 나갔던 선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를 해요. 탈북자가 금융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라고 당연히 편견 가지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탈북자라는 것이 때로는 고객의 호기심을 이끌어내 결국엔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북한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 고객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흥미거리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꼬리가 있었어요.
북한 출신 보험 설계사라는 사실이 어려움도 안겨다주고 때로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등 유익한 경험도 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5년간의 낯선 여정에서 제이크 씨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벼랑 끝에 몰려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항상 진심을 다하면 꼭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근데 사람 감동시키는 게 어디 쉽습니까? 네, 근데 그거 감동시키는 게 쉽진 않지만 또 많은 재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심만 다하면 진짜 최선을 다하고 진심만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아마 제가 5년 동안 했던 그 비결인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해 진실하라. 그 말을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이크 김 씨를 영입한 한국 남성 보험회사의 상사였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소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이크 씨는 그를 삶의 롤모델로 삼았고 그 교훈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나가고 사람을 대하는 소중한 가치관을 심어줬습니다. 그렇게 삶의 가치와 신념을 배우면서 제이크 김 씨는 세계관의 변화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대학도 다니면서 그러면서 통장에 돈도 좀 쌓이고 왜냐면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이 다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세상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오직 돈만 모으는 그런 삶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땀을 흘린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 제이크 김 씨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land is your land.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제이크 김씨 부부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81년 2월 9일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문단에 데뷔한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되던 해 한 사회주의 경향의 모임에 출입하다가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집행 직전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는 것으로 감형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이 경험으로 인해 백치 등의 작품에 사형 집행 직전의 심정을 묘사하는 등 이 사건은 그의 작품 세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시베리아 유형은 감옥 수형과 출소 후에도 수도로 복귀하지 못하고 시베리아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구성됐는데 도스토옙스키는 1854년까지 옴스크 감옥에서 4년간 수형 생활을 합니다. 성서 이외에는 일절 출판물이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성경에 대한 깊은 독서와 감옥에서 직접 체험했던 죄수와 민중들의 생생한 삶이 그로 하여금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당시 감옥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세계문학의 걸작 죄와 벌을 쓰게 됩니다. 죄와 벌은 가난한 대학생이 노인을 살해한 뒤 죄의 대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최고 거장 가운데 한 명인 도스토예프스키는 1881년 2월 9일 폐동맥 파열로 사망합니다. 1989년 2월 9일 만화 영화 우주소년 아톰의 제작자로 유명한 일본 만화 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가 6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사카 제국대학 부속 의학부 2학년 시절 마이니치 소학생 신문에 4컷짜리 만화를 연재하면서 만화가로 데뷔합니다. 1928년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난 데스카는 의과대학을 진학하지만 이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때 세균 감염으로 팔을 절단할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의사의 영향으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해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의사의 길을 걷진 않았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만화를 그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1963년 우주소년 아톰이 텔레비전 시리즈로 방송되고 2년 뒤 일본 최초로 컬러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인 정글의 왕자 레오가 방영되면서 세계적인 만화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데스카 오사무는 출판 만화는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며 문구, 캐릭터 등으로 이어지는 만화 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보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40여 년간 총 700여 개의 만화책과 60여 편의 만화 영화를 제작한 일본 만화 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 데스카 오사무는 1989년 2월 9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뷰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